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10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홍상수 기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냈겠죠, 아마? 네.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녹음을 하고 네. 있어가지고.
사실 네. 지금 이 방송은 추석 연휴 전 9월 25일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부터 딱 6개월 전인 2020년 3월 25일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에 포토라인 앞에 조주빈이 섰는데 되게 거만한 표정으로 엉뚱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과했던 모습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N번방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큰 분노를 샀는데요. 당시 경찰 수사로 뭐 박사, 뭐 각각 뭐 이런 주요 운영진을 포함해서 관련자 660여 명이 검거가 됐고 이 중 70여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듣동라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간 재판부는 상당히 낮은 형량을 적용해왔죠.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대표적 사건이었고요. N번방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에 SNS에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올 정도였어요.
네,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사실상 N번방 사건이 그러한 법원의 무관심 속에 발생한 것이라는 대중의 지적이었던 셈인데요. 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속에 최근 드디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기본 5에서 9년, 최대 29년 3개월로 정했습니다. 이건 청소년 강강죄 기본 형량 범위 비슷한 수준이고 강간죄 기본 형량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디지털 성폭력을 신체적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 양형 인자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정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손정우는 사실 너무 쉽게 풀려났지만 이제 제2의 손정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처럼 2020년은 대한민국 양형사의 큰 전환점이 됐는데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낸 시작점에는 이 N번방의 실체를 최초로 공론화한 두 명의 여성, 이 추적단 불꽃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사실 가능한 일이었죠.
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 자꾸 소름이 이렇게 돋는 기분이 드는데 정말 네. 역사적인 진짜. 순간이고 저희가 지금 양형위원회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사회를 흔들었던 순간이었고 그 이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모실 건데 바로 이 추적단 불꽃의 불과 단 두 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두 분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불과 단이라는 예명으로 최근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첫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취재하게 된 이야기부터 그 이후의 삶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에세이입니다. 두 분 모시고 책 이야기와 N번방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똥라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듣똥라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제 기초상식을 다룬 원희와 요즘 뜨는 것들을 역사와 맥락을 더해 깊게 파보는 익스플레인 콘텐츠 문화센터가 올라가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er@중앙.co.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립니다. 듣똥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 진행자 홍상지,
이지상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앞서 예고드린 대로 두근두근 추적단 불꽃의 불과 단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느 때보다 환호가 이지상 기자의 환호가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네. 진짜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뭔가 빚을 진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서 너무너무 좋고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추적단 불꽃의 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적단 불꽃의 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불님, 단님이라고 부르면은 네. 되겠죠? 앞으로 네. 그렇게. 듣동라 혹시라도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네.
방금도 오프닝 멘트 하시고 이제 쉬어가시는 타임이잖아요. 그때 그 광고 소리? 딴딴딴딴 이게 음성 지원됐어.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인터뷰를 시작해보는 것으로.
어쩔 줄 모르겠네요. 네.
네.
책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가 23일에 출간이 됐어요. 진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이 책 네. 출간을 계기로 다시 바빠졌을 것 같으신데요.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책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책 출간하고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요청을 해주셔서 인터뷰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강연 요청도 들어와서 강연도 다니고 이제 인터뷰도 다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가 3월에 이제 불꽃의 N번방 수적기가 알려지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출판 제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무슨 우리가 책을 내 이러면서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럴 겨를도 없었고요. 근데 그 저희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저희가 말한 내용이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약간 불꽃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나 혹은 뭐 자극적이거나 이제 선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접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유튜브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고 그게 아무래도 그 매체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제 불꽃이라는 활동과 이전에 평범한 20대 여성들이 겪는 불안 그리고 일상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기록은 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기사는 단발성이라 소비가 빠르니까 네. 이제 N번방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길인데 또 그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제목 딱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책 제목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잖아요.
네.
그 안에 연대의 의미를 우선 담고자 했어요. 저희 에세이를 보시고 그리고 1부와 3부를 보면 이제 피해자와 연대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그 에세이를 보고 저희 책 기획자님께서 아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참 좋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 제목을 보고 제목 참 찰떡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막 그 유튜브 댓글에 막 제목만 네. 들었는데도 눈물 날 것 같다 이런 댓글도 맞아요,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근데 참 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지도 너무 예쁘고
네, 색깔도 예쁘고 일러스트도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은 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을 보면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취재하게 된 계기와 취재 과정 그리고 2부는 이 추적단 불꽃의 불과 단 각자의 에세이가 담겨 있고 3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저는 취재 과정을 담은 내용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2부에서 각자의 또 에세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또 그 삶에서 또 겪었던 그 먼지 같은 차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도 참 좋았어요. 이렇게 책 내용을 구성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명확히 있는데 우선 독자들이 이 책에 몰입을 해서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입을 위해서 저희의 활동이 사실 되게 언론에서 주목하는 만큼 그렇게 엄청 대단한 사건을 취재한 거긴 하지만 그 사건을 취재한 당사자들을 돌아보면은 들여다보면은 되게 평범한 20대 여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평범하게 살아왔던 20대 여성들이 왜 하필 불법 촬영 그리고 N번방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조금 더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 몰입을 위해서 저희의 살아온 과정들, 성장기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네. 보는데 왜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요. 제 얘기 같아서 되게 맞아. 몰입하면서 봤어요.
언젠가 내가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되게 좀 눈물 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불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지라는 맞아. 거를 같이 공감하게 된달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부에 에세이를 넣은 게 이제 1부랑 3부는 추적기잖아요. 근데 이제 2부에서 조금 쉬어가면서 공감을 하면서 1부에서 되게 상처를 입었던 것들을 2부 에세이를 통해서 좀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좀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1부와 3부 사이에 에세이를 넣은 순서가 네,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 시계를 잠시 돌려서 지난해 여름으로 가보면 두 분이 이제 원래 언론사 입사를 지망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7월에 뉴스통신진흥회의 탐사 심층 르포에 함께 응모를 했고 이를 위해서 N번방을 비롯한 성착취 파생방 잠입 취재를 시작하셨는데요. 두 분은 왜 디지털 성착취 불법 촬영 범죄를 취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었나요?
저희가 기자 지망생을 꿈꾸면서 둘 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돼도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되게 여러 가지의 여러 분야의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 가장 체감하는 문제가 불법 촬영이었어요. 뭐 언론사 준비생이다 보니까 뉴스를 매일 보는데 매일같이 불법 촬영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판사, 의사, 뭐 교사도 다 불법 촬영 범죄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볼수록 나 또한 불법 촬영을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이기도 했고 또 내 친구의 문제기도 했고 내 엄마, 언니, 동생의 문제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취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두 분 다 이제 같이 그 의견은 딱 일치를 딱 하셨던 거군요.
네.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근데 이제 책을 보면은 불법 촬영물의 이제 소구를 찾기 위해서 막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하시다는데 생각보다 쉽게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서 좀 맥이 빠지고 허탈하셨다고 이렇게 쓰신 부분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텔레그램 고단방을 알게 됐고 N번방까지 이제 잠입에 성공을 하게 되셨죠. 책에도 쓰시긴 했지만 이 텔레그램 N번방을 발견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둘 다 불법 촬영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공모전 나가기 직전에 함께 들었던 기사 실습 수업에서 각자 불법 촬영의 어떤 불법 촬영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기사를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현장보다도 우리 사회는 지금 불법 촬영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불법 촬영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되게 미비했고 그 2019년 상반기에 그리고 그런데 불법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의 어떤 변화? 발전 속도가 엄청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네. 물병 형태로도 나오고
안경에도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신박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범죄에 악용되니까 문제인 건데 그런 걸 하나하나 지적을 해도 사실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사회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때 한창 그 숙박업소에서 IPTV 해킹해가지고 그 불법 촬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네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거를 조금 더 취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 같은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도 그게 보이셨나 봐요. 저희가 항상 과제로 불법 촬영물 기사 써내니까 저희한테 이런 공모전이 있는데 너네 둘이 뭉쳐서 팀으로 한번 나가서 심층 취재를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 그럼 우린 불법 촬영으로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번 르포를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어떻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가를 추적을 해보고 싶었고 구글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이제 계속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공유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을 검색을 하다가 이제 타고 들어간 곳이 AV 스눕이라는 네. 왓치맨이 관리했던 그런 구글 블로그였어요. 그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블로그 속에 배너에 N번방이라는 번호방이라는 게시글이 있더라고요. 그 번호방 후기글이 있었고 클릭해서 보니까 1번방부터 뭐 몇 번방까지 있는데 이 텔레그램 안에서 이 아이 미성년자들이 성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요약해 놓은 그런 후기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캡처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이 수위가 난생 처음 보는 거라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구글 블로그에 텔레그램방 대화방 링크가 걸려져 있었고 저희가 이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 공론화하고 그리고 동시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텔레그램방 고단방에 링크로 입장을 했고 그리고 링크에서 또 파생방을 타고 N번방의 링크를 받고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맞닥뜨린 게 동영상이었는데 그 동영상이 막 몇백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성착취 영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일단 피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과정까지 되게 와 어떡하지 막 공포도 있고 이게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랐고 진짜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네. 그 실시간으로 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N번방은 이미 만들어진 성착취 영상이었지만 어쨌든 박사방은 실시간으로 범죄 피해가 일어났던 거니까 그때는 진짜 공포를 넘어서 약간 좌절감? 이걸 내가 지금 이분이 실시간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신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경찰 신고밖에 없고 사실 경찰한테 꼭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 확인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많이 좌절감도 느끼고 그랬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에 신고를 결심해서 이제 가해자들의 신상에 도움이 될 만한 대화나 자료를 다 캡처해서 모아나가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신고를 하러 본인이 경찰서에 갔다가 좀 수사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처음에 경찰에 신고하셨을 때 어땠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좀 뭐 현재의 문제나 아쉬운 점 이런 게 있으셨나요? 궁금합니다.
처음 저희가 이 사건을 보고 디지털 성범죄고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무조건 높은 데다 연락을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본청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했는데 약간 목소리가 좀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귀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너무 심각한 마음으로 이건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어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 뭐 그러시구나 뭐 그러면서 피해자 본인이신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친고죄가 폐지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걸까? 라고 해서 아 피해자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니면은 신고가 힘들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좌절스럽긴 했죠. 이거는 정말 당장 수사가 돼야 하는 문제인데 이 태도는 뭘까 싶었지만 저희가 이거를 저희도 눈으로 직접 보기까지는 못 믿었으니까 이 경찰도 눈으로 안 봐서 심각성을 못 느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체증을 해왔던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를 바로 찾아갔죠.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제 아, 사건 신고하러 왔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며칠 동안 체증해왔던 자료들을 보여드리는데 입을 못 다무시는 거예요. 경찰관분이 정말 저희가 처음 영상을 봤을 때처럼 그분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셨고 이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는 일선 경찰서에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경찰청으로 인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주셔서 경찰청으로 사건을 인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청 이제 경찰 수사관님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 3시간가량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먼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취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경찰분들은 이거를 수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뭐 가해자들이 특정될 만한 발언들을 하면은 체증을 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어쨌든 이 가해자들을 처단을 하고 이제 잡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사에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 연락을 했던 경찰관님들하고는 계속 수사를 협조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네.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께 저희가 연락을 했었잖아요.
네.
연락을 해서 이제 당신께서 이런 피해를 입고 계시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라 이제 말씀을 드려도 모든 피해자분들이 받으신 답변이 아, 텔레그램 범죄는 못 잡아요. 라고 많이들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찾아갔던 이제 경찰분들이 그래도 되게 이 사건을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봐 주셔서 저희도 계속 이제 힘을 잃지 않고 이제 수사를 돕고 취재를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매일같이 그런 그 가해자의 신상이 좀 드러날 만한 자료를 캡처하고 뭐 이런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힘들죠.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때는 진짜 하루에 얼마나 보셨었던 거예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보고 자기 전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는 게 있었어요. 코딩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저녁을 먹고 그때부터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걔네 가해자들의 이제 가장 많은 이용 시간이 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그때는 진짜 계속 받고 잠을 안 자가지고 저희도 한 3시부터 그래도 아침까지는 자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대화가 막 몇만 개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얘네가 이건 조금 특정이 될 만한데 싶은 건 다 캡처를 해놓고 보냈었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지치는 일일 것 같은 게 뭐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도 분노일 것이고 또 당장 어떻게 피해자들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것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무관심한 언론에 대한 원망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책에는 텔레그램 로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웠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없었는지 그럼에도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만든 원동력은 또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어요.
원동력은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 있는 피해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라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잡고 있던 이성의 끈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도 그쵸? 저희가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어요. 얘네들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내가 니들은 어떻게든 잡고야 만다라는 그런 분노가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계속 수사에 협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네. 지금도 텔레그램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N번방은 이제 해결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성착취 방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보통 개인들이 개인끼리 공유를 하는 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긴 해요. 그 한 대화방에서는 뭐 야동 공유방이라는 제목 하에 뭐 교사 업스 공유 겐텔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 그 개인 텔레그램을 올리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한 교사 업스는 교사 업 스커트 밑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올리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있어 하면서 얘한테 개인 텔레그램을 보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텔레그램을 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이제 성착취 사건이 워낙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됐으니까 얘네들도 이거를 공유를 하면은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법 촬영물이나 지인 능욕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요.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인 능욕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인의 SNS나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가져와서 이제 사진을 올리고 얘가 뭐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얘가 어떤 애다 이러면서 올리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포르노그래피에서 합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올리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대화 방안 아직도 너무 많고요. 불법 촬영물도 말할 것도 없이 네,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를 진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아, 그래서 더 좀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 보도로 이제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이후 이제 연락을 해온 이제 한겨레 기자의 취재로 지난해 11월에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기존 언론에서 처음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든 사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네. 당시에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이제 저희 보도 기사가 나가고 한겨레 보도가 처음 나가고 나서 사실 안도감 이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이제 기성 언론에서 다룬다고 하고 또 한겨레가 그때 당시에 지면으로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 기획문로에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를 하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받아 써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도 이게 문제라는 거를 안 사람들이 꽤 있었음에도 사실 올해 3월처럼 그렇게 큰 반향은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텔레그램 분위기를 보면 박사가 막 기자들 신상을 털고, 한겨레 기사들 기자들 기자님들 신상을 털고 오히려 막 기만하듯이 유료방을 재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막 기자들을 비웃고 자기가 뭐 공론화가 되더라도 판매를 못해도 무료로 공유할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고 되게 파렴치한이 되더라고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희는 그거를 보고 아, 얘는 진짜 더 공론화가 돼서 더 대통령이 잡는다는 말을 할 때까지 공론화를 시켜서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보도 이후에는 좀 리셋도 작년 12월에 생겨나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공동대책위원회도 결성이 되고 하면서 그래도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 이런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한겨레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제 국민일보 보도가 있기까지 사실 기존 언론은 조금 잠잠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뭐 프로젝트 리셋이라든지 추적했던 불꽃 같은 좀 분들이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이렇게 계속 환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참 되게 참 네, 역사에 나올 만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국민일보에 실린 N번방 추적기 기사가 나간 이후 그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3월 25일에 검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환기시킨 주역이 이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추적단 불꽃 두 분이고, 이 두 분에 대한 관심도 또 그때부터 또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책에 보면 여기 부분 저도 막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 뭐라도 사오고 싶은데 아, 근데 일주일 내내 언론사를 응대하던 3월 넷째 주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써주셨는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셨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두 분의 상황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 사실 이제 언론사에서 막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때 그 요청들 하나하나가 한 줄기 빛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이거를 그토록 우리가 꿈꾸던 공론화였으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정만 가득했죠. 그래서 뭐 시간별로 정말 빠듯하게 뭐 10분, 20분 간격을 두고 인터뷰를 막 잡은 거예요. 막 하루에 막 8개, 9개씩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첫날, 이튿날까지는 괜찮았어요. 열정이 워낙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틀째가 넘어가니까 말을 하면서 눈에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돌이켜보면은 이거를 저희가 다 아는 얘기고 몇십 번이나 했던 얘기지만 이거를 하면 할수록 저희 마음에 생채기가 동시에 나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상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도 있었고 언론사에 이제 얼굴은 안 나와도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뭐 뒷모습도 나오고 옆모습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가해자들이 우리를 혹시나 알아보면 어떡하지라는 되게 불안감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고 네. 말을 너무 이제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저희 둘끼리 이제 이동하거나 있을 때도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서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냥 뒤에 일정 다 취소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차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하기로 한 이유에는 사람들마다 보는 언론사가 다르고 방송이 다르고 또 라디오, 신문, 뭐 뉴스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심각한 사안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가는 거는 너무나 얕은 취재 결과물인데 사실 취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냥 조주빈이 잡혔다 이 정도라서 네. 저희가 이 사건을 알리려면은 이제 오랜 기간 취재를 해온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공론화를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근데 그때 조금 더 힘들었던 거는 좋은 기자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희를 되게 약간 이용하려는 그런 기자분들도 좀 계셨어가지고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분 읽을 때도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알겠잖아요. 그 제작진들이 어떤 상황으로 두 분을 대했을지를 저희는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저희가 느꼈던 감정이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사 입사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선배가 될 수도 있는 기자 아. 막 이런 작가 이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뭔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막 아, 못하겠어요.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나중에 선배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질문 자체가 너무 좀 그런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네. 질문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네. 추적단 불꽃의 유튜브나 또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세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독 에이, 피해자한테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이런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추적단 불꽃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다른 범죄 피해자들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유독 사회의 잣대가 엄격하거든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피해자도 무언가 목적이 있었기에 저 피해를 당한 게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문장 자체가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자기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때문에 이 성범죄 진상 규명이 그동안 어려웠던 거거든요. 진짜 수십 년 동안 이 성범죄라는 게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1950년대, 60년대 그때 당시에도 이 성범죄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가 2018년, 2019년에 와서도 판사들이 내뱉는 논리가 되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을 막 치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과 성범죄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게 오만한 생각인데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가 올라오는데 자기 주위에 성범죄 피해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반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도 이 성범죄 피해자가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사회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없어요 라고 싸워주시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좋네요. 없어요라는 말이 진짜 딱 단명한 것 같아요. 이 편견에 맞설 수 있는 없다고 말하는 거.
맞아요. 네. 피해자분들은 이제 가해자에게 신상이 노출됐다라는 불안감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지금은 불법 촬영물이 삭제됐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다른 곳에서 내 촬영물이 떠돌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피해자분들에게 사회가 진정한 안전망이 돼주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두 분은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인력이 늘어났긴 했는데 그걸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 디지털 성착취 영상을 삭제해주는 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신설 기구를 정말 설치를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SON이라는 이제 신설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삭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정말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정말 피해자분들이 그때 한 이제 텔레그램 멤버망 사건이 알려지고 정부에서 뭐 피해자 5천만 원 지원한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거의 악플이었어요. 걔네가 뭐라고 5천만 원을 지원해주냐.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피해자분들한테는 자피해였거든요.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영상 연구 삭제 이거를 진정으로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사회가 이제 안전망이 되려면 진정한 안전망이 되려면 이런 영상을 정말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상을 연구 삭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안전망이 되어주려면 또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우선이 돼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 이번에 양형 기준안 29년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이게 29년이 나오면 어떡하냐, 살인죄보다 높으면 어떡하냐라고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안 그러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살인죄랑 비교해서 뭐가 더 높네, 이게 더 높네, 저게 더 높네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29년도 엄청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는 게 29년인 거잖아요.
최대가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이제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제 단도 말을 했지만 당신에게는 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동시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만난 피해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피해 사실을 토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고, 이거를 자기 친구나 가족한테 말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게 너무 답답했었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그래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제 맞는 도움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고 대응 방안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이야기보다 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두 분이 괜찮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특히 또 막 취재 과정이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성착취방에서 얘네 누구야, 막 얘네 뭐 막 신상을 캐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주빈이 잡힌 후에 3월 달에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텔레그램 가해자들이 단체로 멘붕이 온 시기가 있어요.
네.
텔레그램 못 잡는 거 아니었냐면서 이제 다들 탈퇴를 하기 시작한 시점도 3월 말 그때쯤이었고 그런데 그때 같은 시기에 저희가 저희 욕을 하는 걸 봤는데 뭐 추적단 불꽃 뭐 땡땡 대학교라던데 라던이라는 시기라 뭐 신상을 읊는다던가 아니면 살인 예고 같은 거 살해 예고 이런 거
아우 진짜
네 그런 걸 하는 애들을 봤는데 그냥 욕하네 이러고 하나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사실 SNS도 다 비공개였고 구글에 뭐 설령 저희의 뭐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다 한다면 그때 다 삭제 요청을 구글에 해놨었고 그래서 막 그렇게 큰 위협을 느꼈다기보다는 되게 괘씸했죠. 자기들이 지은 게 범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조주빈이 잡힘으로써 텔레그램 범죄를 못 잡는다고 그동안 경찰들이 말해왔던 거에 가해자들이 안도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얘네한테 너네 꼭 잡힌다라는 잡히면 꼭 강력히 처벌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뭐 경찰에서 신변 보호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편하게 좀 지내고 있고 얘네가 이제 막 말을 하는 게 저희가 일을 하는 게 뭐 나중에 뭐 자소서에 한 줄 더 쓰려고 그러는 거다. 혹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계로 나가려고 하는 거다. 큰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가면 어때요?
나가면
어때요?
그게 뭐가 어때요?
맞아.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지.
그럼 누가 나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재밌더라고요.
진짜 죄는 니우칠 생각을
안 하고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 불법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가 소라넷이었는데 이게 2016년에 폐쇄가 됐고 그 불법 영상물이 무방비 상태로 유포돼 논란이 됐던 텀블러가 있었고 또 웹하드 카르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웰컴 투 비디오, 텔레그램, 엠번방 등등 사실 돌아보면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단속이 벌어지거나 없어지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왜 이 디지털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보시나요? 디지털 성범죄가?
이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 쉬워요. 정말 돈을 벌기도 쉽고 놀이로서 소비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유희 문화로 정착을 해버렸어요. 여성들의 몸을 불법 촬영하는 일들이 특히 이제 더 그런 건데 피해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잠도 못 자고 이제 본인 사진을 계속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가해자들은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죠. 그냥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본 거는 어떤 유저가 우리가 예뻐서 너 사진 찍고 너 사진 공유하겠다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식의 인식들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요즘 그래도 조금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저희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고 그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디지털 성범죄를 이제 키운 것 중에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판결이잖아요.
네.
트위터에서 이제 엠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이 계속 유행을 네. 했었고 지금도 그런 말이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성범죄는 애초에 양형 기준도 없었고 끽해야 벌금형, 뭐 아니면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경찰에 잡혀도 또 바로 풀리니까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번 사건이 그 모든 총체적인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디지털 맞아요. 성범죄에 대한 기존 그런 수사기관이나 정치권의 인식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돈을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돈이 된다고 돈이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더 의도가 있고 더 나쁜 거잖아요. 아, 그걸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건 여성의 어떤 몸을 남성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재화 혹은 그냥 대상화 시켜버리는 거죠. 뭔가 몸덩이, 몸뚱이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조각조각 찍고, 뭐 다리 찍고, 허리 찍고, 뭐 가슴 찍고 이런 거를 보는 게 뭐 성매매보단 덜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으로 계속 이어져 온, 몇 년 동안 이어져 오니까 그 피해자가 성인 여성에서 미성년자 여성으로 내려가고 그런 거를 자극적인 걸 더 찾는 가해자들도 늘어나고 심지어 가해자들 연령대도 어려지고 이런 거에 어른들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이제 N번방 사건이 이런 모든 총체적인 거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그럼 이제 무슨 과제가 남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언제든 싸울 태세를 갖추기 정도가 과제의 큰 타이틀일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주빈, 문영욱, 뭐 켈리, 와치맨 등 남은 가해자들의 재판을 지켜봐야겠고 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을 올해 12월에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하고 또 저희는 텔레그램 안에서 가해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요. 또 모니터링과 동시에 경찰청 그리고 방통위 이런 곳에 신고 지원을 할 것이고요. 혼자 하면 이게 무시당할 수도 있는 어떤 약한 눈빛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사회를 지켜보면 분명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네, 좋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책 제목처럼.
아, 오글거리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언제든 태세를 갖추고 저는 네. 지금 힘도 길러서 언제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어쨌든 혼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어쨌든 진짜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맞아요, 된다. 지켜봐야 맞아요. 된다. 아, 참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더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은 두 분 책의 추천사를 쓰신 이 권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권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적단 불꽃처럼 우리의 영웅이라 불릴 만한 여성들이 정치적 리더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았으면 좋겠다. 유명해질 계기가 있는 여성들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이름과 얼굴을 숨기고 활동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좀 충분히 알기긴 하지만요. 근데 이 방송을 들은 며느라기의 수신지 작가님도 추적단 불꽃 두 분께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도 이제 책에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따금씩 들었다라고는 하셨는데 어떠신지.
네, 맨날 사실 그 생각은 정말 매일 들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얼굴을 드러내는고 싶은 이제 욕구는 사실 사람마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은 노지만 밝혀야 될 때가 오면 밝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인데 너무 적잖아요. 근데 이게 역대 최고 비율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정치적 리더로서 더 많이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추적단 불꽃 일해놓고 나중에 정치하는 것 아니냐, 정치하려고 이렇게 판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변질돼서 그렇지 정치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정치를 해서 이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미 하고 계시다고도 맞아요.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하는 활동도 뭐 정말 정치계에 입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도 저희도 네, 정치 하나의 일환으로 보여요. 네.
단님도 혹시 어떠세요?
네, 저도 할 말이 있는데 그 최근에 어제 방송을 본 게 있는데 그게 그 한국 방송 기자 클럽인가요? 거기 패널들이 다 남자더라고요. 다 50, 60, 40, 50대, 60대 남자분들이신데 엄마가 그걸 보고 어떻게 다 남자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여성들이 진출하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기자가 돼야겠다는 꿈이 살짝 흔들렸었는데 뭔가 어제 이후로 아, 정말 저렇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클럽, 뭐 방송기자 클럽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신문기자 클럽에 들어가서 뭐 유력 대선 후보들 막 인터뷰하고 그런 거에 여성이 전부 다 패널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성이 전부 다 패널일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여자가 다 패널이면은 항상 돌을 던지잖아요. 작당을 한다는 듯이 몰아가고 맞아. 여자들끼리 있으면 그걸 꼭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제 저희끼리 이 질문을 미리 보내주셔서 생각을 막 해봤는데
네네.
얼굴을 계속 드러내실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은 추적단 불꽃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이제 몇 년 뒤에는 입신 양명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아, 이런 그럼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또. 너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두 분은 불림과 단님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왔고 그런 에피소드들도 책에 되게 절절하게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네, 서로에게 서로 하셔도 좀, 됩니다.
전 이런 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아, 지금 눈으로 서로를 가리셨어요. 안 보이게.
아, 단은 이런 얘기 잘해요.
맞아. 근데 싫어하니까 워낙.
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아 그래?
약간 낯뜨거워하는 아, 거지. 아.
그러면 뭐 저는 너무 고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막 40대가 되어서 마주 앉아 있을 때 지금을 추억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애틋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원래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색한 사이. 어사.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나 겨우 하는 사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콤비가 되셨을까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부부 운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부부 운 맞나?
부부 연? 뭐 연.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맞아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친구 사이에 또 있을 수 있다고.
불림은 아, 네. 제 차례군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되게 힘들 때 저희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고통을 다 이해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 서로는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게 큰 이안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혼자였다면 정말 못할 일이라는 생각은 정말 매일 하고 매일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두 분이서 막 얘기하시고 아 그래도 우리 힘내보자 맨날 그러면서 달려오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맨날 이것만 끝나면 제주도 여행 가자 그 말을 3월부터 해서 아직도 못 갔어요. 아직도 못 갔어요.
아 근데 막 아까 막 40살 되면 이게 막 이런 우리가 함께했던 이게 뭔가 추억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왜 저 벌써부터 아쉬운 거죠?
더 큰 일을 하고 네. 계셔서
아 그렇겠죠? 두 분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또 더 이제 큰 일을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책 말미에 보면은 두 분은 이제 스스로를 저널리스트가 아닌 아울리처로 소개를 하고 싶다고 쓰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제 추적단 불꽃의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웃리치라는 뜻이 이제 밖으로 뻗어서 무엇에 닿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말을 알게 된 것도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 김혜정 부소장님께서 저희 활동을 보고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어둠에 있던 그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이제 손을 내미는 활동이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아웃리치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건데요. 저희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아울리처라는 말이.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추후 계획이라고 하면은 사실 계획이란 게 없을 만큼 저희 상황이 계속 급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자로 됐어요. 이제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들어오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 일들이 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타도하는 일의 일환이라면 계속 하자. 그냥 무조건 하자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제 강연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면서 이제 네, 디지털 성범죄의 그런 심각성을 좀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계획보다는 목표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가 뿌리 뽑겠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두 분도 멋있으세요.
맞아요. 우리 멋있지.
맞아요.
이런 거에 이제 아니에요라고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진짜 맞아요. 멋있음이고 멋있고 너무 잘했다. 너무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뭘 잘했지? 우리 뭘?
버티는 우리 이제 거.
야, 우리 추적단 불꽃을 초대해서 우리 이야기 듣는다.
맞아요.
잘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말. 100번 넘게 했던 인터뷰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 손에 아니다. 꼽을 정도로.
아, 정말 되게... 너무 다행이에요.
네.
아, 정말. 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책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맞아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얘기하시긴 했지만. 네. 아무튼 네, 여러분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두 분 정말 이런 책 그리고 기록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적단 불꽃의 불과 단 두 분을 모시고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